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찬송을 부릅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면서 2절부터 저 뒤에 51절까지가 찬송이에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하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은 이게 달라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 노릇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33년을 일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찬송은요, 문맥상 다윗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찬송입니다. 사울을 이겼을 때하고 모든 원수의 손을 이겼을 때는 이게 달라요. 이 찬송이요, 사울의 손을 이겼을 때 같으면 사무엘 앞부분에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사울을 이기고 난 뒤에 오랫동안 왕 노릇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왕 노릇했을 때 이게 원수의 손, 그러니까 그 원수가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세바도 원수고 압살롬도 따지면 원수고 그 외에도 어제 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번 쳐들어오기도 하고 블레셋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저기 사무엘 하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민족을 다 물리치는 것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찬송을 모든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불렀느냐 인생의 마지막 날 불렀느냐 아니고 사실 이 찬송은 다윗이 한평생 계속 불렀던 찬송을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장식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 찬송을 부르며 살았던 거죠. 시편이 150편인데 그중에 다윗이 쓴 다윗의 시라고 한 게 73개예요. 그러니까 150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다윗이 불렀던 찬송이고 그것이 전부냐? 아니고 더 많았는데 그중에서 73개만 시편에 실려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한평생 찬송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무슨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다윗은 언제든지 찬송을 불렀던 사람인 거죠. 이 찬송이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찬송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푸념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고백이기도 하고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과 기도고 한평생 찬송하고 한평생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평생 기도하고 한평생 찬송하며 사는 것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한평생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평생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또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구원자 뭐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뭐 하늘에 있는 수염난 할아버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뜬금없는 생각이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늘에 있는 구름 타고 있는 할아버지 수염난 할아버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뜬금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가지고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이렇게 보살펴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표현인데요. 사실 그게요 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온 하나님 이미지인데 오늘 본문 4절부터 저 밑에 저기 18절까지 나오는 그런 표현들은 이게 다 성경에 기초한 표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2절 3절은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고 4절부터 저기 18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표현들 이를테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거는요 누가 원수냐? 5절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거는요 물결 상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홍해 앞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요, 출애굽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이를테면 8절, 9절, 10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수치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캄캄하였도다. 이거 언제 같아요? 이거 시내산 아래에요. 시내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번에 묵상할 때 시내산이 율법 받기 전에 하늘이 깜깜하고 그리고 막 땅이 흔들리고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하나하나의 이미지들은 전부 다윗이 출애굽을 염두에 둔 표현인 거예요.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나온 그런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두려운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이거든요. 15절에 화살을 날려 그들을 15절에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무너뜨리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성경 기자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고 번개를 던지는 장면으로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하박국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박국. 하박국은 저 뒤에 있어요. 하박국은 저 뒤에. 하박국,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러죠.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하박국은 구약 성경 1304쪽에 있어요. 1304쪽에. 자, 하박국 3장 9절.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춘.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브온을 돕기 위한 싸움에서 해와 달이 멈춘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용사. 그래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군대 사령관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싸우는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 대항한 싸움, 홍해에 대항한 싸움, 광야에 대항한 싸움, 혹은 이스라엘의 모든 적에 대항하는 싸움을 싸우시는,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찬송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도 있고, 그런데 그 고백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하면 구약 성경, 출애굽 이야기, 광야 이야기, 가나안 정복 이야기, 이런 거를 다윗이 다 알고, 우리로 치면 성경을 읽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지, 어떻게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지, 이런 거를 성경을 잘 읽으면서 잘 알아가지고 그것이 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 속에 녹아져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인생이 있거든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는 이를테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잘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녹아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게 찬송으로 우러나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찬송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다윗의 평생을 보면 왜 고생합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에는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왜 우리가 힘듭니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 문제가 그 나쁜 사람이 내지는 그 어려움이 내 능력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그냥 잘 들 수 있는 짐이면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너무 무거운 거죠.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스트레스면 괜찮은데 내가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원수가, 혹은 우리 고민과 어려움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큰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의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지금 우리의 한숨과 눈물이 다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전화위복하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허덕이는 이 문제가 나중에는 우리 인생의 훈장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 주님께서 야, 언제 내가 저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헤쳐왔지? 야, 이거는 정말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뭐 이거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허덕이고, 우리 얼마 전에만 보더라도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맨발로 감람산 올라갈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밤을 지새워서 요단 나루를 건널 때 이게 얼마나 비참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셔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보통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벗어날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그래요. 이를테면 전쟁에 나가면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은 도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군인들이요, 총을 들고 군복을 입으면 정결함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기는 게 문제거든요. 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래서 결국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한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만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진짜 어리석고 진짜 미련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매인받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려워도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 사울만 죽이면 끝난다 이러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고생하는지 몰라요. 고생을 하는 거죠. 고생을 안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더 중요한 삶의 목표인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더 중요한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 고난 속에서 허덕이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고난 속에 허덕이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남들은 다 편법 쓰고 남들은 다 반칙 쓰고 남들은 다 이런저런 걸로 빠져가더라도 오히려 그 문제를 짊어지고 허덕거리면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버티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 삶의 더 중요한 목표여서 사울 집안이 망해도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동포들과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생을 더 오래 해요. 괜찮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고생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인 거죠. 언제든지 그 주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래 그 주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